2장 저녁. 1864년 5월 4일. 양털로 짠 멋진 외출복을 걸친 에드워드 헤딩턴은 양초 가게라고 쓰인 간판 아래에 서 있었다.
오랜만이네, 친구.
춤리 씨가 인사했다. 에드워드는 웃는 얼굴로 그들을 맞이하며 리치먼드 목사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게에서 식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다 해결했어요.
에드워드는 돌아가는 춤리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목사를 연문으로 안내했다.
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이 가게에서 살았습니다. 나 역시 이 가게에서 자랐죠. 그러나 결혼할 때에 나는 집을 따로 얻기로 아내와 약속했습니다. 아내가 이 양초 만드는 냄새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그 쇠기름 냄새가 지독하거든요. 아내의 친구들이 더 이상 차를 마시러 오지 않기 시작했을 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두 사람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집 앞에서 멈춰섰다.
여기는 원래 재봉사의 집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나라로 가고 그의 부인이 체딩턴으로 이사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팔고 갔죠. 자, 어떠세요?
조금 작은 듯하네요.
목사는 집에 들어설 때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기 위해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오두막집은 하나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탁자 하나와 의자 네 개가 방 오른편에 놓여 있었고 탁자 너머에는 쇠장식의 침대가 놓여 있었으며 벽난로 앞에는 두 개의 흔들 의자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벽난로 안에서 끓고 있는 쇠고기 스프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목사님, 이쪽 탁자에 저희와 함께 앉으시죠.
목사는 비에게 몸을 돌렸다. 그녀의 은색 머리카락이 보닛 아래로 흘러내려왔고 코끝에는 안경이 걸려 있었다. 이날 오후 들어 세 번째 방문이었다. 목사는 자리에 앉아 이들 부부와 함께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수프와 갓 구워낸 빵이 그들의 저녁 메뉴였다. 식사하는 동안 리치먼드 목사가 말 한마디 하지 않자 곧장 질문이 날아왔다.
어떻게 해서 이곳 글래드스톤까지 오시게 된 건가요?
무슨 말씀이시죠?
바스투 씨 말에 의하면 목사님은 학교 성적이 매우 뛰어났다고 하던데요.
목사는 눈썹을 움찔하며 말했다.
예,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우리 마을에 부임하시기에는 과분한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좀 더 도시적인 교구를 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여기는 너무 시골이란 말입니다.
무례를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비가 말을 가로막았다.
목사님에 대해 무언가 캐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신학교를 갓 졸업한 목사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에드워드가 고집스럽게 말을 이었다.
아마도 런던이 적합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가족도 있으시다면서요.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는 차갑게 말을 끊었다. 에드워드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치 이 문제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고개를 흔들었다. 에드워드는 눈길을 돌렸고 비는 다른 질문으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다.
우리 마을에서 무언가 흥미있는 것이 있던가요?
목사는 수염도 없는 턱을 쓰다듬으며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에드워드는 그가 무엇인가 말할 것을 떠올리느라 애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양초요.
그는 마침내 대답하고 다시 말을 계속했다.
저는 양초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에드워드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지금 양초라고 했어요? 양초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죠?
모든 사람이 양초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던데요.
비가 물었다.
양초 이야기를 정말로 듣고 싶으신가요?
물론입니다. 듣고 싶어요.
자, 자, 먼저 잔을 더 채웁시다.
비가 이야기하는 동안 에드워드는 파이프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그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양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나는 이 마을에서 양초를 만들기 시작한 헤딩턴 가문의 칠대손입니다. 가게 앞에 달려있는 간판을 보셨나요? 그건 우리 할머니께서 만들어 거기에 달아놓으신 겁니다.
아마 색도 직접 칠하셨을 거예요.
비가 옆에서 거들었다.
고조할아버지가 화로를 만드셨지요. 그리고 고조할아버지의 고조할아버지인 에드워드 파파는 1650년대에 스칸디나비아에서 이민을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곳 글래드스톤 마을에 처음으로 정착해서 이 가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양초를 보신 분입니다.
목사가 물었다.
그분이 양초를 보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비가 대답했다.
우리도 그 양초 사건의 기원 외에는 잘 몰라요. 에드워드의 할아버지가 이벤로드 강에 빠져 돌아가시지만 않았다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을지 모르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에드워드가 16살 때였지요. 일을 막 배우는 중이었고 아직 충분히 숙련되지 않을 때였어요.
가게를 운영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지요. 하지만 무슨 다른 선택이 있었겠어요?
에드워드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이어나갔다.
그것이 어머니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우리는 아주 잘 해냈어요. 그 후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나는 아내와 결혼했지요. 지금은 다른 가문의 자손들도 양초를 만들고 있답니다.
그는 할 말을 다 마쳤다는 듯이 뒤로 기대면서 파이프 담배 연기를 한 모금 내뿜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말을 끝냈다. 그때 비가 에드워드에게 살짝 일러주었다.
여보, 목사님께 크리스마스 양초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죠.
아참, 그렇군. 맞아요, 맞아. 제 아내가 말한 것처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 할아버지께서는 강에 빠져 돌아가셨어요. 우리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말입니다.
에드워드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매섭게 추운 토요일 밤, 파파 에드워드는 주일 예배 때 사용할 양초를 만들고 있었어요. 대강절 마지막 주일 전날 밤이었을 거예요. 파파 에드워드는 양초를 평상시보다 조금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날은 저도 여전히 그렇게 하곤 해야지요. 우리는 그것들을 창문 턱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사람들에게 나누어지지요. 크리스마스 절기 예배는 항상 행복이 넘치고 12월에는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아서 좋습니다. 이런 일은 목사님이 계시던 곳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론 필링턴 목사님이 체드윅에 있는 성요한교회 찬양대와 우리가 연합하도록 계획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5, 6km 떨어진 곳에서부터 마을 사람들이 아주 오래된 노래를 부르며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탁자에 가까이 앉으며 두 눈을 반짝였다. 노래에 맞춰 머리를 흔들며 노래 한 구절을 불렀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모두에게 평화와 자비를,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평화를, 낡은 것을 새롭게 하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잔을 돌리고 축배를 들자.
에드워드,
아내가 그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양초 이야기요.
아, 참 그렇지. 우리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대강절 마지막 주일 전날 밤까지 말했습니다.
리치먼드 목사가 대답했다.
아, 맞아요, 맞아. 파파 에드워드와 그의 아내가 깊이 잠들었을 때 갑자기 방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마치 밝은 대낮에 커튼을 확 걷어낸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요. 모닥불로는 그렇게 밝은 빛을 낼 수가 없지요. 그들은 눈을 떴고 빛 속에 있는 천사를 봤어요. 두 사람은 천사가 많은 양초 가운데 하나를 만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천사는 이내 사라졌고 파파 에드워드는 바라보고 있던 그 양초를 움켜잡았지요. 그날 두 사람은 자신들이 보았던 장면을 경이롭게 여기며 밤을 꼬박 세웠답니다.
비가 말을 계속 이어갔다.
그들은 주일 예배에 갔어요. 그러나 간밤에 있었던 천사의 방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미쳤다고 할까봐 겁이 났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그 양초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어요. 곤경에 빠진 젊은 여인에게 그 양초를 건네면서 불을 켜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한 것이지요.
에드워드가 이어서 말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눕니다. 그 해에 누가 제일 먼저 축복의 자리에 섰을지 상상이 되시지요?
그 젊은 여인이었나요? 목사가 물었다.
그녀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형편이 녹록한 그녀의 삼촌이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내외는 양초 덕분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일까 하고 생각하셨지요. 그러나 결론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에드워드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비가 말했다.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은 대강절 마지막 주일 전날 계속해서 양초를 걸어놓았어요. 그리고 25년이 흐른 뒤 대강절의 어느 밤 다시 빛으로 환해지며 천사가 찾아와서 양초 하나를 만졌어요. 파파 에드워드는 그 양초를 자기 아들을 간절히 찾고 있던 목자에게 주었지요. 그는 결국 아들을 찾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함께 나누며 기뻐했어요. 할아버지 내외는 비로소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지요.
목사는 불편한 듯 의자를 움직여 다시 앉았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는다는 말이죠. 그럼 누구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에드워드가 물었다.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에드워드도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200년 동안 지금까지 25년마다 천사가 찾아와 양초 하나를 만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양초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모든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고요.
크리스마스의 양초는 지금까지 전설이 되어왔지요.
비가 중간에 말을 받았다.
특별한 것은 헤딩턴 집안의 양초장이들에게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지역의 다른 양초장이들도 있었지만 항상 파파 에드워드의 자손들에게만 천사가 찾아왔어요. 글래드스톤의 주민들은 마치 잉글랜드 사람들이 왕실의 후계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양초장이의 자손들을 기대해왔지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닥친 매우 어려운 문제랍니다.
그녀는 에드워드를 바라보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아들만 주셨어요. 우리가 늙음하게 낳은 자식이었죠. 그러나 그 아이는 20살 때 콜레라로 죽고 말았습니다.
저런, 안 됐군요. 정말 유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결혼을 했었나요?
예, 결혼했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도 아이를 낳고 몇 달 후에 그만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맙소사, 설상가상이었군요.
비극이 연이어 일어나다니.
그래요. 정말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에드워드는 처음으로 목사의 따뜻한 시선을 느꼈다. 순간적으로 목사에게 친근감을 느꼈다.
그러면 당신의 손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리치먼드 목사가 물었다. 그러나 에드워드는 명확히 대답하지 않았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나와 아내밖에 없어요. 우리는 둘 다 이미 일흔 살이 넘었고 더 이상 자식을 볼 희망이 없지요.
그 말은 이제 천사의 방문이 끝날 것이라는 뜻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리치먼드는 지금까지 들은 일련의 사실들을 되새기며 손가락으로 셈을 해보았다.
천사가 25년마다 온다고요?
에드워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직 하나의 양초만 만지고 간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그리고 그 양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아니죠. 양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갖고 계신 거죠. 양초는 다만... 여보, 당신이 그걸 뭐라 그랬지?
그릇.
그래, 맞아요. 그냥 그릇일 뿐이죠.
젊은 목사는 팔짱을 끼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우리의 이야기가 믿기 어려우시죠?
비가 물었다. 리치먼드 목사는 헛기침을 하고는 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게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그렇지요. 힘든 일이죠.
에드워드도 수긍했다.
천사가 마지막 방문을 한 지 얼마나 지났죠?
에드워드가 아내를 보며 물었다. 비는 목사에게 대답했다.
24년이요.
24년이라고요? 그렇다면 올해가?
그래요. 바로 금년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맙소사, 모든 사람들이 양초에 대해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군요.
그날의 대화는 더 길어지지 않았다. 더 이상의 다른 말은 필요 없어 보였다. 리치먼드 목사는 따뜻하게 그를 맞아주었던 교구위원회의 보살핌을 받으며 목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마을 사람들의 방문은 그 다음 날도 계속되었다. 목사는 자신의 양떼를 자랑하는 농장 주인을 만났다.
이것은 순종 코츠월드입니다. 매우 유명하지요.
다른 농장 주인은 리치먼드 목사에게 양을 분만시켜 본 적이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매우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으며 또한 순박한 인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리치먼드 목사와 같이 학구적인 사람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그 다음 날 바로 옥스퍼드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교회로 부임하기를 기다렸다. 런던이나 사우샘프턴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브리스틀 정도에서 연락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학감은 리치먼드 목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당신이 갈 수 있는 곳은 글래드스톤뿐입니다. 글래드스톤은 나에게 맞는 곳이 아닙니다.
그는 어깨를 들썩이며 말했다. 글래드스톤 사람들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얼마 후 옥스퍼드의 학감에게 바스터 씨의 재치 있는 평가가 날아왔다. 편지에는
우리에게 전혀 맞지 않음 이라고 적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나이가 좀 더 많고 결혼했거나 최소한 결혼 연령의 목사가 부임하기를 바라면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갔다. 그들은 추운 겨울을 함께 이겨낼 만큼 강인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다렸다. 또한 양초와 크리스마스 기적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진 그런 목사를 바랐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바라던 그런 목사는 오지 않았다. 결국 리치먼드 목사가 다시 오게 된 것이다. 그가 다시 온 것은 6월이었고 이제 7월로 접어들었다.
뜨거운 여름은 점점 가을 속으로 찾아들고 있었다. 들판의 사과나무는 열매를 다 떨어뜨리고 남은 이파리들까지 떨구고 있었다. 단풍나무들은 녹슨 듯한 엷은 갈색으로 변해갔고 산사나무 덤불은 자줏빛의 열매를 맺고 있었다. 10월 초, 첫 얼음이 얼던 날 리치먼드 목사는 바스토 씨의 가게에서 여분의 담요를 샀다. 그런데 그가 물건을 고를 때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에밀리 바스토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바라보자 얼굴을 붉히며 눈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온 리치먼드 목사는 교회의 수납장 속에서 설교할 때 입을 수 있는 따뜻한 조끼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12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이 옷을 입었다. 그러나 이날 예배에서 양초에 대한 설교는 하지 않았다.